VOA 세계뉴스입니다. 중동지역 친이란 무장세력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미군이 5일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의 무인 함정을 선제타격했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오후 3시 30분경 폭발물이 탑재된 두 척의 후티 반군 소속 수상무인정에 대한 자위적 공습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지역에서 식별된 이 수상무인정이 영내 미 해군 선박들과 상선들의 임박한 위협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선제타격은 항행의 자유보호와 아울러 이들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예멘 호데이다 인근 홍해상을 통과하던 영국 화물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당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와 해상보안업체 안부리사가 6일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장악지역인 예멘 서부 해안도시 호데이다에서 서쪽 해상으로 57해리 떨어진 곳을 지나던 이 화물선 관계자에 따르면 발사체는 작은 비행체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항구 쪽에서 발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선박은 회피 기동 뒤 항행을 계속했다고 안부리사는 전했습니다. 중동지역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만나 중동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석방 관련 협상과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계획, 그리고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전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는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이스라엘 당국자들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의 일시 휴전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회동 결과를 하마스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블링컨 장관은 5일 사우디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분쟁 확산 방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가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자지구 위기를 영속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영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집트와 카타르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튀르키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5일 밝혔습니다. 피단 장관은 이날 튀르키예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곧 튀르키예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7월 러시아가 중단한다고 발표했던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허용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피단 장관은 밝혔습니다. 피단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오는 12일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튀르키예 방문이 성사될 경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나토 회원국 방문입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ICC 비회원국인 튀르키예는 이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 의무가 없습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헝가리 의회가 5일 관련 비준안 표결에 실패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이끄는 집권 피데스당 소속 의원 대부분은 이날 스웨덴의 나토 가입 표결을 위한 긴급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총 199명의 의원 중 51명만이 참석했으며 산도르 레자크 헝가리 의회 부의장은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의회 내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한 피데스당은 스웨덴의 정치인들이 헝가리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앞서 오르반 총리는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에게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피데스당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헝가리 집권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관한 의회 표결을 불발시킨 데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토 회원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젠지 세대라고 불리는 미국의 20대 청년들은 요즘 밤 9시쯤에는 잠자리에 들고요. 잠도 예전보다 많이 잔답니다. 저녁 먹는 모임이나 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나 유흥을 피한다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일찍 자고 충분히 자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이랍니다. 자, 관련 업계 설문조사와 청년들과의 인터뷰로 이런 변화를 소개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오늘 보겠습니다. 자, 어느 부동산 정보업체에서는 미국의 20대 청년들의 하루 수면 시간이 2022년을 기준으로 9시간 28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8시간 47분보다 8% 늘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냈고요. 한 침대 업체가 고객 대상으로 취침 시간을 조사를 했는데 평균 밤 10시 6분에 잠이 듭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보다 12분이 더 빨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청년들과의 인터뷰로 밤 9시 이후에 밖에 있어서 좋을 것은 없다. 9시 반 전에는 자려고 한다. 사람들과 침묵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식사비, 음료, 유흥비 등으로 썼던 한 달에 수백 달러의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반응을 실었습니다. 자, 젊은이들의 이런 변화에 식당이나 술집 등 외식 산업과 유흥업계도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실제 그 식당의 예약 비중도 오후 6시 이후에는 줄어들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낮에 댄스 파티를 시험해보는 식당이 있었고요. 밤 8시에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했던 식당에는 무려 200명 이상이 몰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수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반갑지만 너무 과민하게 바는 건 좋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면장애 전문의의 의견도 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2차 대전 이후 유럽 경제 재건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2월 6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7도 맞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서쪽은 양덕과 개성이 흐리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맑고요. 동쪽은 청진과 선봉은 맑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구름 많이 낍니다. 장전은 오전 한때 눈 쏘시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6도입니다. 개성은 영하 5도, 신의주가 영하 9도고요. 원산 영하 2도, 청진 영하 8도, 중강은 영하 20도, 해산 영하 21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가 3도, 함흥이 6도, 원산 3도, 중강 0도, 해산은 영하 4도로 예보돼 있고요. 동해상은 구름 많고 먼 바다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2m, 먼 바다 3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 바다 2m로 예보돼 있습니다. 2월 7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하마스 연루 의혹을 조사할 독립조사단을 임명했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국가 세네갈이 대선을 3주 앞두고 돌연 연기하면서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유엔기구 소식부터 들을까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그 하마스 연루 의혹을 조사할 조직을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을 했네요.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유엔 난민구호기구, UNRWA를 둘러싼 의혹을 들여다볼 독립조사단을 5일 임명했습니다. 카트린 콜로나 전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끄는 이 조사단에는 스웨덴의 라울 발렌베리 연구소, 노르웨이의 크리스티안 미셸센 연구소, 그리고 덴마크 인권연구소가 참여합니다.
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UNRWA를 둘러싼 의혹을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 제기한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공격해서 약 1,200명의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는 UNRWA 직원 12명이 이 공격에 연루됐다고 최근에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UNRWA 직원 가운데서 190명을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나 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인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정부는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UNRWA를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주에도 지난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이 하마스가 UNRWA에 완전하게 침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UNRWA 활동이 큰 타격을 받았고요.
네, UNRWA 직원이 하마스 공격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일본 등 많은 나라가 기금 제공을 중단했는데요. 네네. 예, 그러면서 UNRWA의 활동이 곧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UN 사무총장이 임명한 이 조사단이 UNRWA의 그 직원 12명이 하마스 공격에 가담했다는 그 의혹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마스 공격에 연루됐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이 특정한 직원들의 개개 혐의는 조사하지 않고요. 네. 예, 이 부분은 지난달부터 UN 안에서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독립조사단이 언제까지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네, 조사단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에게 오는 3월 말에 중간 보고서를 내고요. 최종 보고서는 4월 말에 제출합니다. 또 필요하면 UNRWA 체제 개선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이 최종 보고서에도 첨부할 예정입니다. 네,
자, UN 독립조사단 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 쪽 반응 볼까요?
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이 조사단 구성을 환영한다면서 UNRWA가 테러와 연계됐다는 것, 또 이 기관이 지역 안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보여주는 모든 증거들을 제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 지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다섯 번째로 중동을 방문했습니다. 하마스가 납치한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 또 정전안을 논의하기 위한 건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요르단과 서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5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는데요. 회담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고 따로 기자회견 같은 건 없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사우디를 간 뒤에 이집트를 찾았군요.
네, 6일에는 이집트를 방문해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을 비롯한 이집트 정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집트는 이 카타르와 함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사태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집트 방문 후에 바로 카타르로 이동했고요. 카타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것으로 아랍 3개국 방문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네. 예, 블링컨 장관은 이제 7일에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자,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모하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은 이 하마스로부터 인질 협상에 관해서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신에는 일부 문제를 언급한 내용도 있었지만 네.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알타니 총리는 이 민감한 현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이스라엘 쪽에는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지금 회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7일 이스라엘 정부와 이를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반드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영국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암 진단 받았죠?
네, 영국왕실이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고 현재 공식 일정은 모두 연기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찰스 3세는 최근에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치료 과정에서 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전립선 암에 걸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찰스 3세의 그 병세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 암이 어떤 단계인지 또 치료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병세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6일 찰스 3세 암이 초기 단계에 발견됐다고 영국 BBC에 말했습니다. 수낙 총리는 또 X에는 구강이 빠르고 완전한 쾌유를 기대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국왕은 분명히 완전한 상태로 돌아올 것이고 온 나라가 국왕의 쾌유를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예, 자 찰스 3세가 영국 왕위에 오른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요.
맞습니다. 지난 2022년 9월에 모친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뒤에 국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예, 올해 75살인 찰스 3세는 스키나 말을 타고 공을 치는 폴로를 하다가 다친 적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찰스 3세가 치료를 시작하면서 기존의 업무는 중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식 일정은 중단하지만 문서 작업이라든지 사적 회의 등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적인 역할은 계속합니다.
네.
예, 영국 BBC는 의사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리시 수낙 총리와의 줄의 아련도 계속될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영국에서는 국왕이 이렇게 갑자기 공식 직무를 중단하면 누가 이를 대신하는 겁니까?
네, 현재 국왕이 공식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두 명 이상의 국가고문이 국왕의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이 영국의 국가고문은 찰스 3세 부인인 카밀라 왕비, 또 장남인 윌리엄 왕자와 차남인 해리 왕자, 그리고 조카인 베아트리스 공주입니다.
네. 국제사회 반응 볼까요? 영국 왕이 암 진단 받은 데 대해서 직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암 진단과 치료, 생존을 헤쳐나가는 데는 희망과 절대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찰스 3세가 신속히 완전하게 회복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X에 찰스 3세의 빠른 회복을 빈다면서 우리의 생각은 영국인들과 함께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쥐스탱 투리도 캐나다 총리는 자신과 캐나다는 암 치료를 시작한 찰스 3세 국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은 오늘 이번에는 서아프리카 나라 세네갈로 갑니다. 세네갈이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갑자기 연기했다고요?
네, 세네갈 의회가 5일 당초 이달 25일에 치를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를 올해 12월 15일에 시행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세네갈 곳곳에서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3주 정도 남겨두고 이렇게 일정을 연기하는 건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세네갈 의회가 왜 이런 결정을 한 겁니까?
네, 바로 마키 살 대통령의 발표에 따른 겁니다. 살 대통령은 주말이었던 지난 3일 밤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대선을 연기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세네갈 의회가 월요일인 5일 대선 연기 법안을 표결에 붙였고요. 전체 165명 의원 가운데서 105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네. 이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여야 의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표결은 이날 저녁 늦게서야 이뤄졌습니다.
네.
예, 특히 처음에는 대선 날짜를 8월 25일로 연기하자는 법안이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표결 직전에 이를 12월 15일로 수정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어쨌든 가결되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을 더 일으키는 빌미를 키웠습니다.
예. 그 세네갈의 마키살 대통령은 왜 대통령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한 겁니까?
네, 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 후보자 명단을 둘러싼 논란과 또 이를 관리하는 헌법위원회 내부의 부패 의혹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선거 전후에 소송이 제기되면 선거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살 대통령 설명이었습니다.
네, 마키 살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 출마합니까?
아닙니다. 세네갈 헌법상 대통령은 연임만 허용되고요.
네.
예, 살 대통령은 당초 오는 4월에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렇게 대선이 연기되면서 쌀 대통령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유임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쌀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3선을 노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쌀 대통령은 이 같은 소문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대선 준비 과정에서 후보자 명단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일까요?
네, 지난달 세네갈 헌법위원회가 대선 최종 후보들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세네갈 젊은이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저명한 야당 지도자인 우스만 손코시, 또 압둘라의 웨이드 전 대통령의 아들인 카림 웨이드 씨 등이 명단에 빠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세네갈 헌법위원회는 왜 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네, 카림 웨이드 씨의 경우는 세네갈과 프랑스 이중 국적 소유인 게 문제가 돼서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네.
예, 하지만 웨이드 씨는 지난해 10월에 이미 프랑스 시민권을 포기했다면서 부당한 조처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네, 이 정부의 대선 연기 결정에 지금 세네갈이 상당히 혼란스럽다고요.
네, 마키살 대통령의 대선 연기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4일부터 세네갈 전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5일 세네갈 의회가 이 대선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동안에도 의사당 밖에서는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수도 다카르 등지에서는 최루탄을 쏘며 해산하는 경찰에 맞서서 시위대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5일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인터넷도 차단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요.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뭐 줄지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려를 더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세네갈은 역내에서 비교적 전국이 안정된 나라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오랫동안 역내의 민주주의의 등불이었던 세네갈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네, 아프리카연합은 세네갈 정부에 가능한 한 빨리 선거를 치르고 야당 후보들에게는 대화와 협의, 이해를 통해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걸 촉구했고요. 미국과 여러 서방 국가들도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우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 연방 상원에서 합의를 이룬 안보 패키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무부가 악의적인 상업용 스파이웨어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1일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이 슈퍼볼이 열리는 가운데 경기 중에 방영될 일부 광고가 공개됐습니다. 슈퍼볼 광고는 약 30초 광고 분량에 수백만 달러의 광고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관련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 의회부터 가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국경 보안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안보 패키지에 합의를 했는데 자, 이 합의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이 4일 몇 달간의 줄다리기 끝에 1180억 달러 규모의 그 안보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3명이 주축이 돼서 이 초당적인 합의를 이뤄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한 그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이 거세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법안 합의를 주도한 상원의 민주당 대표가 직접 법안에 관해서 설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5일 의원들에게 이번 안보 패키지는 의회가 최종적으로 미국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또 자원을 갖춘 시스템을 향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망명 절차는 이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동시에 수년간의 지연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선 인력이 투자하고 국경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법안이 미국의 주요 현안인 남부 국경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슈머 대표와 함께 법안 합의를 주도한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치를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맥코넬 의원은 미국이 다시 세계 초강대국답게 행동하기 시작할 의도가 있다는 걸 적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왔다면서 나의 동료들도 모스크바와 베이징 그리고 이란의 적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이 법안 처리가 안 됐던 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해왔습니다. 곧 2주년을 맞게 되는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이유였었는데요.
네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경 통제 강화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요. 법안에 공화당이 요구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 겁니다.
네. 자, 상원 합의안 내용을 제가 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법안이 370페이지 분량에 달한다는데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 600억 달러, 또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싸우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금이 140억 달러, 남부 국경에 불법 이주자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관리 예산 약 200억 달러, 총 예산 규모가 1180억 달러가 넘네요.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이 합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상원은 오는 7일 이 절차 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 원내 토론을 진행하려면은 이 60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 상원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건은 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을지 그 여부입니다.
네.
상원 공화당 내에서 이 테드 크루즈 의원을 비롯한 몇몇 강경파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크루즈 의원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밀실에서 나쁜 거래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소리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은 이 상원 표결 시 공화당에서 찬성표가 10표에서 20표 정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18표에서 25표 정도의 찬성이 나온다면은 하원 공화당도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반대로 만약 이 상원 표결에서 이 공화당 찬성표가 10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은 맥코넬 대표 등 이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안을 포기하라라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하원에서는 이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요.
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합의안이 발표되자 하원에서는 도착과 동시에 사망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도요. 하원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하원에서는 이스라엘 지원만을 빼는 이 별도의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상원 합의안에 대해서 끔찍한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법안 처리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자, 미국은 지금 대선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과연 어떤 후보한테 더 도움이 될까요?
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된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이민자 문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는데요. 공화당은 그동안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 국경 정책 실패로 남부 국경에 불법 이주자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를 비판해왔는데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왜 이 합의안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걸까요?
네, 합의안 내용을 보면은 이 망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히 남부 국경 월경 건수가 5일 연속 이를 평균 5천 건을 넘을 경우에 이 대통령에게 그 불법 이주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데요. 만약 합의안이 통과가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문제 해결에 더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는 이 국경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합의안을 지지하지 말라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 실패로 남북 국경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만약 합의안이 통과되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공격 포인트가 사라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바이든 대통령 진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안 이 통과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합의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악용한 사람들의 미국 입국 제한한다고 발표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는 5일 이 상업용 스파이웨어 남용에 연루된 개인들을 상대로 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이 신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외국 정부나 기업들의 그 악의적인 스파이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의 일환인데요. 미국 정부는 그동안 상업용 스파이웨어가 남용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이 상업용 스파이웨어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스파이웨어란 이 스파이라는 이름처럼요. 이 사용자의 그 전자기기에 몰래 접속해서 정보를 빼가는 등의 행위에 사용되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요.
네.
스마트폰이나 이 개인 컴퓨터 그리고 이 상업 시스템 등에 악의적으로 침투를 해서 이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상업용 스파이웨어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이 상업용 스파이웨어 남용이 전 세계적으로 억압을 촉진하고 또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며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상업용 스파이웨어 남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또 이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협한다면서 이는 결국 임의적 구금과 실종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인으로까지 연결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국무부의 입국 제한 새 정책, 이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어떤 식으로 남용한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겁니까?
네,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언론인이나 인권 활동가, 반체제 인사, 소외 계층이나 그들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들을 해킹하는데 스파이웨어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제한이 적용됩니다.
네.
또 상업용 스파이웨어 남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통해서 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들 역시도 비자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상업용 스파이웨어 남용에 대한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정부의 국가 안보의 위험을 초래하는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이 상업용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미국 기관의 책임자가 해당 프로그램이 심각한 방첩이나 기타 보안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행정명령이 나오기에 앞서서 백악관은 최소 10개 나라에서 미국 당국자가 상업용 스파이웨어에 표적이 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제한 조처,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입국을 제한시키는 그런 조처까지 나오게 됐는데 국무부가 이 정책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제한합니다라고 대상도 밝혔습니까?
네, 비자 제한 조처로 인해서 즉시 영향을 받는 특정 개인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이 사례별로 심사를 통해서 해당자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요. 또 해당 방침은 죄송합니다. 해당 방침은 이 스파이웨어의 악의적인 사용에 연루된 모든 국가의 국민에게 적용될 것이며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의 국민도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은 미국에서 아주 큰 행사가 열립니다. 슈퍼볼 선데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프로 미식 축구 리그 NFL의 챔피언을 가리는 결정적인 슈퍼볼 날입니다. 자, 경기 중에 방영될 일부 광고가 공개가 됐는데 오택성 기자가 지금 기침 때문에 상당히
죄송합니다. 예.
고생을 하시네요. 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약 25개 편의 광고가 사전에 공개됐는데요.
네.
헬만사의 마요네즈와 그리고 버드라이트 맥주 또 오레오 쿠키 자동차 브랜드인 기아와 폭스바겐 또 온라인 음식 주문 배달 및 그 배달 플랫폼인 도어대시 등이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 광고가 대중에게 미리 공개됐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슈퍼볼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 제가 뭐 네 가지 스포츠를 좀 짚어 드릴게요.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그리고 미식 축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미식 축구고요. 그 인기는 슈퍼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각 슈퍼볼 방송에 대한 광고 시간을 따내려는 경쟁도 치열한데요. 자, 올해 슈퍼볼 생중계권을 따낸 CBS 방송. 지난 11월 한 달에 몇 주 만에 이 광고 자리를 다 매진시켰답니다. 여쭤볼게요. 슈퍼볼에 광고를 내려면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년 연속 평균 그 30조 분량의 슈퍼볼 광고 비용은 700만 달러인 것으로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네.
많은 기업이 마케팅 비용을 긴축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 광고 지출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슈퍼볼 광고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이 자세히 분석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이 30조 광고의 평균 비용은 400만 달러였고요.
네.
그보다 전에는 평균 240만 달러였습니다.
자, 이렇게 큰 돈을 치르고서라도 기업들이 슈퍼볼 광고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유튜브와 OTT 서비스 확대 등 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텔레비전이라는 이 하나의 매체만으로는 수많은 시청자 확보가 보장되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네네.
인기 프로그램은 이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점점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방송망이 점점 더 이 주요 시상식이나 스포츠 경기 같은 생방송 중계에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 연말에 시상식이라든지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 이렇게 광고가 치열하다 이런 얘기는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네, 모든 생방송 중계가 이 동일한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지난 1월 이 에미상 시상식은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네.
미국 프로농구연맹과 내셔널 하키리그 등 이 스포츠리그도 시청률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높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내 수많은 대학 운동팀이 경기하는 전미대학체육협회의 남자 농구 결승전 시청률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브래드 에드게이드 미디어 분석가는 이렇게 미디어가 분할되어 있는 시대에 슈퍼볼은 과거 텔레비전의 모습과 같다고 뉴욕타임즈 신문이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에너지부에는 민간과 국방 분야 업무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의 연원은 태평양 전쟁 시기 원자폭탄 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에너지부의 설립 배경과 변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irst record of the Dome of Nagasaki, target for atom bomb number 2, is filmed from a super fortress many miles away.
미국은 태평양 전쟁 시기인 1945년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원자폭탄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습니다. 원폭은 일본이 항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미국 의회는 원자력을 민간이 통제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 맡길 것인지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그 결과 의회는 1946년 원자력 에너지법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위원회 AEC를 만들었습니다. 연방의회는 1954년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법을 만들어 상업용 원자력 산업을 허용했고 AEC에 이 새로운 산업을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1970년대가 될 때까지 미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풍부했고 가격이 쌌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개입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America's energy demands have grown so rapidly that they now outstrip our energy supplies. As a result, we face the possibility of temporary fuel shortages and some increases.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에너지 부문에서의 연방정부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 석유 파동으로 행정부와 의회가 국가 에너지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조율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연방정부 조직 개편이 가속됐습니다. 1977년 들어 연방에너지부 DOE가 출범하면서 대부분의 에너지 관련 업무가 에너지부 아래 들어갔고 종합적이며 균형 있는 국가 에너지 계획의 틀이 마련됐습니다. 디오이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부처의 강조점이나 초점을 국가의 필요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1970년대 말 DOE는 에너지 개발과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1980년대에는 핵무기 연구와 개발 그리고 생산이 우선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냉전이 끝나면서 DOE는 핵무기 단지의 환경 정화 그리고 핵 비축물자의 비확산과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DOE의 우선 임무는 과학이나 기술적 해법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 핵 관련 도전들을 해결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됐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에너지부 DOE의 설립 배경과 변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연료 부족이 심각했고 농작물이 파괴됐습니다. 많은 유럽인은 공산주의자이든 누구든 정치 이념과 사상에 상관없이 굶주림에서 구해줄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트루먼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유럽 경제 재건 계획을 개발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조지 마셜 국무장관이 유럽 경제를 도울 계획을 제안했고 그의 제안은 곧 마셜 플랜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마셜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 국가들을 돕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경제 원조 계획입니다. 서부 유럽 모든 국가를 돕기 위한 계획인데 트루먼 대통령은 마셜 플랜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유럽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먹을 것을 요구하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연료마저 부족해 굶주린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병들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에서 결핵이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트루먼 대통령은 이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뭔가 조처를 해야 했습니다. 영국은 돈이 없었습니다. 영국은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 철수하고 있었고 더는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마셜 플랜 아래 유럽 모든 나라의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소련과 그 동맹국들은 미국의 지원을 거부했지만 그 밖에 다른 16개 나라는 마샬 플랜을 환영했습니다. 1948년부터 1952년까지 마샬 플랜을 관장한 경제협력국 ECA는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며 일했고 마샬 플랜으로 총 130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마샬 플랜의 효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샬 플랜으로 지원받은 국가의 농업 생산량이 10% 증가했고 전체 산업 생산은 35% 증가했습니다. 철강을 비롯한 일부 산업의 생산량은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마샬 플랜은 정치적으로도 성과를 얻었습니다. 강해진 경제는 공산주의자들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정부를 장악하지 못하게 막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일부 유럽인은 마샬 플랜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마샬 플랜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몇 년 동안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마샬 플랜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제 경제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반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 정치에서 대통령 선거는 흥미진진한 사건입니다. 모든 미국인의 관심이 쏟아진 여러 대통령 선거 중에서도 1948년 선거는 특히 더 흥미있는 선거였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선거만큼 놀라운 결과를 보인 선거는 없었습니다. 1948년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롯한 4개 정당에서 후보가 나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1948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은 이미 백악관에 입성해 있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4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성공적인 부통령 후보였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명받는 데 성공하고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했습니다. 사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취임 초기 몇 달 동안 대통령으로서 아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으로서 능력을 보이지 못했고 또 몇 가지 심각한 실수도 있었습니다. 경제 문제와 노동조합의 파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민주당이 194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패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지 못하고 힘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미국인은 지도자로서의 트루먼 대통령의 능력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만약 트루먼 대통령이 1948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명돼 재선에 도전한다면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루먼 대통령은 고민 끝에 재선 도전을 선언하고 당선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몰두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며 선거에서 승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뒤 몇 달 동안 대통령의 지도력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강력한 조처를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흑인에게 혜택을 주는 여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소련을 상대로 한 외교 정책에도 단호한 결단을 내렸고 무엇보다 대중들 앞에서 훨씬 더 힘 있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당신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에게 당신도 나와 같은 입장이다. 이런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heard about that new project our company's working on?
Yeah, I have, but I'm not allowed to say much about it. The same goes for you.
Oh, really? Why is that?
Because we all have to sign the confidentiality agreement.
I didn't realize that. They didn't give me any papers to sign.
You might want to check with your supervisor.
I will, but I'm really curious.
No, I'm sorry. I can't talk about it. I'm just following the rules.
제가 존에게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에 관해 물었더니 비밀 유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상대방에게 당신도 나와 같은 입장이다 이런 표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The same goes for you. You too. You should do likewise. You should do the same. You're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pply the same principle to yourself. The identical rule applies to you as well. We're all in the same boat.
당신도 마찬가지다.
The same goes for you.
자, the same goes for you.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at new project our company's working on?
Yeah, I have, but I'm not allowed to say much about it. The same goes for you.
Really? Why is that?
Because we all have to sign the confidentiality agreement.
I didn't realize that. They didn't give me any papers to sign.
You might want to check with your supervisor.
I will, but I'm really curious.
I'm sorry. I can't talk about it. I'm just following the rule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m not allowed to say much about it.
얘기할 수 없습니다.
Be allowed to.
뭐뭐 해도 된다.
Not be allowed to.
뭐뭐 하면 안 된다. 오늘 대화에서는 말을 하면 안 된다.
I'm not allowed to say. The same goes for you.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Why is that?
왜 그러는데요?
How come?
같은 표현이죠.
Why is that? How come? Because we all have to sign the confidentiality agreement.
왜냐면 우리 모두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 didn't realize that.
어떤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표현이죠.
I didn't realize.
몰랐어요.
I'm really curious.
정말 궁금합니다.
I can't talk about it.
이것에 대해 얘기할 수 없습니다.
I'm just following the rules.
나는 단지 규칙을 따를 뿐입니다.
The same goes for you.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same goes for you.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ey, Have you heard about that new project our company's working on?
Yeah, I have, but I'm not allowed to say much about it. The same goes for you.
Really? Why is that?
Because we all have to sign the confidentiality agreement.
I didn't realize that. They didn't give me any papers to sign.
You might want to check with your supervisor.
I will, but I'm really curious.
I'm sorry, I can't talk about it. I'm just following the rules.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The same goes for you.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도 나와 같은 입장이다 라는 표현 영어로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